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고 토속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동무하게 되면 그 친구라는 말보다 오히려 순수한 우리말이고 정다운 말이죠. 그런데 그 말들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박형우 목사님한테 박동무 그럼 벌써 여러분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말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사상적인 전용어로 이렇게 바뀌면서부터 우린 동무하게 되면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인데 이번에도 뭐 선교 부흥회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심령대 부흥회를 말한다든가 목사님 장로님들이 만나서 교회 많이 부흥되셨습니까? 할 때의 부흥의 의미는 교인들의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까? 그 정도로 잘못 생각하는 성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단어인데 이것이 많이 이제 변질됐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기를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이라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인데 하나님을 성도들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뭘 믿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장로교죠? 장로교회 당신들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뭘 믿는지 잘 몰라서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뭘 믿는지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이 시작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여러분 지금 매일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빛이 일정한 것처럼 또 이른빛처럼 늦은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90%도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이런 것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항상 날마다 새롭게 순간순간 전심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숨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귀인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은 사람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다 이 인맥 때문에 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망하신 것도 고소영 때문에, 고소영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인맥을 중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네트워크를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혈연, 지연, 학연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제가 사용할 줄 몰라요. 그 교회에도 어떤 지방색이 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지방 사람들만 유난히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도 굉장히 위험한 교회고,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 가족들이 많아서 끌어가는 교회도 위험한 교회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대학교 동창회 하듯이 어디 출신들끼리 자주 모이는 뭐 이런 것이 두드러진 교회도 굉장히 위험한 교회고, 이런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또 어느 지방 사람들이 뭐 독특한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절대는 의지해서 안 된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심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 뼘 길이만큼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다 허산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인생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 뭐 별거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이 백합학 한 꽃 한 송이의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이 미친 게 아니라 인생의 마음이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없어서 잘 모를 뿐이지, 겉으로 너무 다 쇼를 잘하고 사니까 그런 것뿐이지 다 마음들이 미쳤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구스이니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오피아 사람들 완전히 새카만데, 여러분 지금 되게 까만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까매요 얼굴도.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사진 찍으면 우리만 나오고 그 사람들은 안 나와요. 특별히 그늘에서는 저녁에는 자동차가 막 혼자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까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부를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느냐, 표범이 어떻게 반점을 변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처럼 무력하게 됐다는 말이고,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된 존재처럼 그렇게 죗덩어리가 됐단 말이죠.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 진단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죽은 인생이, 죽은 인생.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악한지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시대 자체가 다 미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이제 몇 가지 이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에 좀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술에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알코올 중독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90%가 술을 마십니다. 대학생들의 92%가 술을 마십니다. 술로 소비되는 그 사회에 관련된 그 비용이 약 200억 달러가 되는데 1년에 23조 9,500억 달러가 23조 9,500억 달러가 다 술로 날아가고 있어요. 세계 최악의 음주 문화를 갖고 있어요. 술을 마신다는 많이 마신다는 러시아 사람들도 독주를 일주일에 6잔 정도를 마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주를 일주일에 14잔 마시는 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술 때문에 망한 나라였어요.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축첩 제도를 하고 그리고 다 빚을 많이 져서 나라를 일본한테 빼앗기기까지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1%도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주초 금지를 하고 국산품 애용을 하고 절제운동을 하고 국채보상운동을 하고 많은 선한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켰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하다 감옥에 갇혀서 5년 7개월 동안을 감옥에 살면서 월남 이상재 선생부터 시작해서 지성인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3.1운동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금년 3월 1일이 3.1절 10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대한민국을 보세요. 연속국을 보세요. 죄다 술 먹는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젊은 처녀들이 소주 광고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극동방송 게스트하우스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지난번에 새벽에 내려왔더니 새벽기도 가려고 내려왔더니 홍대 앞에 젊은 애들이 평일인데도 죄다 술집에서 기어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애들도 오바이트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젊은 애들이 다 정신들이 썩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신천에 갔더니 한 수 더 떠요. 건대 앞, 서초동 지하철이 새벽 5시에 출발하는 지하철마다 술 먹은 애들로 가득가득합니다. 다 망할 문화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좀 긍휼 때문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빠지기 쉬워도 나오기 힘든 것이 마약이고 뇌를 망가뜨리는 것인데 담배 끊는 것보다 100배나 더 어렵다고 하죠. 이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년에 한국에서 2조 5천억 달러가 없어지고 있어요. 뭐 약물 중독, 환각제, 아편, 몰핀, 뭐 불면증 치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살 빼는 약, 술 깨는 약, 신경통 치료약, 머리 맑아지는 약 모든 것이 다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이 둔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마리아나나 뭐 필로핀이나 뭐 그 헤로인 같은 이런 강성 마약들은 100가지 종류가 넘는데 지금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다 마약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박 중독도 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모였다 하면 화투놀이하고 고스톱하고 지금 인터넷 불법 도박이 유행을 하고 카지노가 전국에 생겨서 뭐 슬롯머신을 땡기고 스포츠 도박, 로또, 뭐 경마장 국내 성인의 5.4%가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로 나오고 있고 중고등학생의 73%가 인터넷 도박을 다 경험을 했고 중고등학생의 11.4%가 도박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뭐 주식 중독이라든가 비트코인 중독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박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갖고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일확 천금을 좋아하고 부동산 투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직도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통일되면 안 되는 것은 통일되면 다 사기꾼이 들어가서 북한을 다 망쳐놓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지금 통일되면 안 돼요. 교회가 다시 각성하기 전에는 연변골이 납니다. 90년대 연변 땅이 열렸을 때 한국 사람들 사기꾼들이 수만 명이 들어가서 사기를 쳐서 연변 땅을 다 베려놨어요. 연변 땅은 지금까지 술집과 노래방밖에 생긴 게 없어요. 가정주부들이 몸을 팔 정도로 다 더럽혀놨어요. 현지첩들이 다 있고 심양이라 돌아다녀 보면 너무 어글리 코리안들이 많고 졸부들이 가서 다 망쳐놓고 말았어요. 그런 것이 통일이라면 통일될 필요도 없고 통일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도박에 대한 얘기도 뭐 끝이 없고 또 야동 중독자들, 음란 중독자들, 성도착증 환자들, 인터넷이 완전히 음란의 바다가 돼가지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타락을 시키고 있어요. 한국에는 뭐 안마 시술소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사창가라든가 이런 변태적인 성매매업자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젊은 애들이 여자를 상대하지 않고도 관능을 얼마든지 만족시키는 그런 자유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포르노가 너무나 많고 이것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알려진 타이거 우즈도 그런 사람이었고 유명한 할리우드의 마이클 더글라스도 그런 사람이었고 IMF 총재였던 칸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고 미국 대통령 지퍼게이트로 유명한 클린턴도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런 중독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요. 몰라서 그럴 뿐이지.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노래방 중독, 인터넷 중독, 이 스마트폰 중독도 심각할 정도고 그래서 이런 중독 현상 때문에 대화라는 게 많이 단절돼 있습니다. 기계하고 살고 컴퓨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학교 결석하고 부모 때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의 경우 좀 더 심한 게 쇼핑 중독이 많아요. 여자들은 대부분이 다 충동 구매 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강박적 구매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에는 케이블 TV가 수십 개인데 밤새고 물건 파는데 그걸 밤새고 보는 사람도 있고 중독자들은 10시간 정도를 본다 그래요. 그리고 뭐 두세 시간 보는 사람도 무척 많이 있고 그냥 무조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들이는 충동적인 집착 증세가 있고 선물을 뭐 온 물건을 뜯어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리고 카드를 남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품 중독 현상이 있어갖고 요즘엔 다 바꿔주니까 계속 반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신상품 하나 발견하면 뭐 난리가 나고 여러분 방구 속에 처박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틀어보지도 않은 DVD가 얼마나 많으며 신어보지도 않은 신발들이 얼마나 많으며 옷장에 썩어가는 옷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각종 컬렉션에 그 중독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이 식탐 중독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요. 식당 전국이 다 식당이고 노화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완전히 육체 인간으로 살아가고 영성은 다 죽어버리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냥 종교적인 액세서리 정도고 세상을 그대로 닮아서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 맨날 뭐 먹을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까? 식당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테레비 보면 맨 먹을 거고 연예인들 나와서 찝쩍거리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먹다가 들어가면 1,000만 원씩 준대요. 그 뚱뚱한 또 뭐 개그맨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살도 안 빼고 계속 먹기만 해. 그것으로 선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먹기 위해 태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시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 팔고 장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말 되면 경조사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요즘엔 또 결혼을 이혼을 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집을 짓고 있더니 제가 한국 떠난 지 34년 됐는데 그때 떠날 때도 어마어마하게 집을 졌는데 요즘 가봐도 사방에 아파트 올라가고 집 짓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몰개지 물다 모가지에 끌려가면서 평생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실태라고 하는 거죠. 이 먹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뭐 연속국 중독자들도 있고요. 노인들은 또 하루 종일 테레비 보고 바보 상자 앞에 앉아서 정말 바보같이 살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그냥 지루해서 이러면서 연속국 볼 때 이러는 사람 좀 못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거 좀 더 하지. 그래서 그걸 재밌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엔터테인먼트에 중독된 것만 해도 수도 없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또 성형 중독도 한몫합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발전하면서요. 다 육체인간이 되다 보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성형시술하는 병원이 한국에 통계로 나온 것만 9천 개가 있어요. 강남에는 빌딩 안에 몇 개씩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면 중고등학생들도 초만 원을 이룬다 그래요. 한 번 하는데 비싼 것 보통 한 천만 원씩 줘야 되는데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원조교제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는 애들이 1년에 100만 명이 낙태를 합니다. 수많은 미혼모들이 애를 낳습니다. 우리 사회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많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몇 주 전인가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뭐 선풍기 아줌마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이쁜 얼굴이었어요. 여자가 보니까 젊었을 때. 근데 더 이뻐지려고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오죽하면 성괴라는 말을 합니까? 성형 괴물이라고 말할 정도. 몰라서 그렇지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심각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명품 중독, 일 중독, 스포츠 중독, 영화 중독, 뭐 골프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운동에 중독된 사람도 너무나 많고 뭐 낚시 중독, 여행 중독, 건강식품 중독. 요즘엔 죄다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밥 먹을 때 보면 죄다 더 먹는 게 많아요. 원래 옆에서 이러고 다 먹더라고 뭐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주먹을 먹어요. 그거 먹을 필요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최소한도 반은 다 가짜고 여러분 심리적인 효과밖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먹을 돈 있으면 좀 선교사들 많이 돕고 고아들 돕고 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보세요. 그런 일은 안 하고 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뭐 자살도 중독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하루에 47명씩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자살 공화국이 되고 말았고 말세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그랬는데 노아 시대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 시대예요.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문둥병자처럼 된 거예요. 감각이 사라졌어요. 동성애를 국가의 법으로 정하려는 인권이라는 잣대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세상에 다 미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미국 장로교도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보게 되면 우리가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교회까지 물들어가고 다 타락을 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도덕적 쌍놈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양반 노릇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다 막혀가지고 너나 잘하라.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움받아서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진화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미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됐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게 됐는데 하나님 대신에 대용품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미치게 돼 있어요. 예수에 미쳐야 정상인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니까 세상에 좀 미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거든요. 나쁜 짓을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벌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해졌다 그랬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타락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정말 오래오래 참으세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못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거의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이제는 좀 제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기다리시는데 늘 열매가 없이 살고 입만 부성하고 먹지도 못할 열매나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사람들이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설명을 약합니다만 우리가 다 부함을 자랑하고 살고 있고 쬐끔 배운 지식을 자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용맹을 자랑하고 있고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처럼 일정하시니 이른빛처럼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라는 말이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뭐 별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 다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지라 범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고 한 가정이 줄초상을 당하잖아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전사해서 죽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늙어서 비대해갖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시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애를 임신해서 지금 잉태하는 중이었는데 그 해산하는 중이었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대교회를 떠나면 초대교회도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면 우리의 가정도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조금만 비춰도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보호되고 그리고 모든 일은 형통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해서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비극이라는 거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새벽 시간은 짧아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내리거나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을 한다든가 아이가 아프다든가 질병으로 고생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고난이 주어질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을 닮아간단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죄에서부터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도 죄에서 떠나라 말이고,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말도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고,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주님의 신성을 접했을 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잔이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와 악에서 떠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와 악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신약에서 구약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처럼 돼지를 씻겨놨더니 시궁창에 다시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꾸역꾸역 먹는 것처럼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게 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버렸던 죄악들을 왜 꾸역꾸역 다시 먹고 있냐 말이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특세를 통해서 다 씻겨놨더니 왜 다시 돼지처럼 시궁창에 뒹구냐 말이죠.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적 각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어젯밤에 말씀드린 징계 같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큰 목소리라고 누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통 말해서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크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세례 요한이 한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과 복음을 믿는 것은 전제가 회개예요. 죄에서부터 떠날 때, 악을 버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무서워하고 이것저것 무서워하는 게 많고 하다못해 여자들은 뭐 뱀 보면 무서워하고 쥐 보면 무서워하고, 저는 그 바퀴벌레 보면 좀 귀여운 생각이 드는데 여자들은 뭐 끔찍하다 그러고 무서워하고, 더 무서운 건 사람 아니에요? 사람.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존재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만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의인 하나만 있으면 한 성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다니엘처럼, 욥처럼,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잃고 있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의죄이기 때문에 마귀의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를 것이다. 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없어야 돼요. 배 아픈 사람들 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저택에서 사는데 나는 이게 새빵 살아야 되나, 배가 고파서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다 비교의식, 열등의식, 자만한 거, 이게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그냥 믿음의 분수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자기 분수들을 많이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내 얼굴 모양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 조건 하나 내가 원해서 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be지 to do가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피조물에 대한 자각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I'm somebody 하는 사람은 이미 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하면 시편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먼지고 흙이고 숨이 끊어지면 하루 만에 하루도 안 지나서 그 생각은 다 소멸해버리고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최소한도 15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평균 많으면 30만 명까지도 매일같이 20만 명씩 지구를 떠나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잊혀지는 존재고 안개와 같은 존재고 그림자 같은 존재고 밤의 한 경점처럼 없는 것 같은 존재고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이고 내 인생을 똑바로 알면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most high God,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자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이름을 읽고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Glorious God,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다 성전에 모여들었던 이유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조금만 비치면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다 피어납니다. 모든 일은 다 회복되고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손으로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독수리보다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고 피곤하고 다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빛이 비치면요 피곤치가 않아요. 시차도 별로 없어요. 모세는 120세, 80세에 부름받고 120세가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살다 보니까 85세가 되어서도 40대처럼 출입하는 것이 여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하는 것은 대개 다 자기 암시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갔다 하면 세상의 영광을 너무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는 한자리 해볼 수 없을까? 한몫해볼 수 없을까? 내가 될 줄이 없는가? 내 친척이 대통령이 되고 내 친척이 좀 부자가 되고 뭐가 되면 뭐 한자리 어떤 기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만 어떤 인맥을 기대고 네트워크를 기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비추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다가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빛이 난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해서 수건을 쓰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다 쓰레기 같은 것, 배설물 같은 것, 버렸던 것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서 가치가 다 격화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말로 점잖게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게 똥이란 말이에요. 똥. 여러분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을 똥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얼굴을 구하고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셀럽은 하나만 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요거 하나씩 똑똑똑 두들기면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다면 76억의 인구의 모든 그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개인적인 그런 그 비밀들을 인적사항을 다 정리해서 넣으면은요 할머니들이 쓰는 이 손가락에 끼는 골무 정도밖에 안 되는 칩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의 머리도 그렇게 발전되어 있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왜 의심합니까? 반드시 들으시는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이것은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영광을 못 얻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살라고 말씀. 여러분 내가 손들어 오르면 다 손들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받아보신 분 없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얘기면 끝이 없습니다만 저는 기도응답에 대한 얘기들을 묵상하면 늘 기쁨이 다시 살아나요. 전도했던 얘기들 우리 가정 복음화시켜서 칠남매와 온 가족이 목사님 모시고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을 주체를 못하고 울었어요. 제가 CCC 간사할 때 80년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 때 고등학생 분과를 책임지고 학생들을 모으는데 만 명, 만 오천 명을 모으라고 지시를 받고 민족봉화운동을 하는 파트를 맡았었는데 1년 내내 홍보하고 돌아다녔는데도 1,600명밖에 등록을 못했어요. 이틀 전인데 세계적인 강사들이 다 오고 달나라 갔다 오는 어인대령도 오고 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이 얘기를 이제 길게 설명을 해야지 좀 이해가 빠른 건데 간단히 말하면 금식기도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그때 학생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과외 공부와 보충 수업 때문에 못 나왔어요. 과외 공부와 보충 수업에 다 붙잡혀 갖고 학교들이 애들을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좀 놔주십시오. 방법은 없습니다. 보충 수업을 폐지시켜 주시든가 과외 공부를 없애주시든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맨날 보충 수업 과외 공부 보충 그것만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틀 전 아침 새벽에 철회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가 막 뛰어오더니 신문을 들고 뛰어오는데 큰 호혜를 들고 헤드라인 기사가 얼마나 큰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뭐냐면 과외 공부 전면 폐지 보충 수업 전면 폐지 그 밑에 글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하나님은 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저녁 5시에 갑자기 문교부 장관 소집해갖고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어떤 회의도 거치지 않고 보충수업과 과외공부를 완전히 폐지시킨 발표가 나고 그 다음날 집회가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전국에서 애들이 몰려왔는데 제가 아침 7시에 나갔어요. 9시 집회인데 다 등록을 받고 왔는데 장충재관 일대가 그냥 8.15 해방 맞은 사람처럼 애들이 꽝 보였는데 다 어디서 뭐 현수막 같은 거 만들어서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8시 됐는데 장충체육관이 바닥까지 꽉 찼어요. 그 집회가 시작되고 제가 첫 사회를 보는데 제 뒤에 어윤대령이 앉아있었어요. 우주비행사가. 그 간증자를 소개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날마다 쳐다보는 달도 날마다 뜨는 달도 쳐다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김소울의 시처럼 우리가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응답해 줄 몰랐습니다. 애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제가 아무리 참으려도 참을 수가 없는 눈물이 끝없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달라달라 하고 엄마 아빠도 졸으면서 잘하는 게 애들 아닙니까? 이 꼬마가 아무것도 달라는 것도 없이 자라고 어려서부터 다 자기 힘으로 태어나서부터 뭐 기저귀 가는 것도 자기가 다 갈고 똥도 자기가 치고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대학교부터 다 우등으로 졸업하고 부모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그런 아이들은 기특한 게 아니라 징그러울 거예요. 징그러울 거예요. 애들은 애들 같아야 돼요. 칭얼 대고 뭐 엄마 뭐 사달라 그러고 자전거 사달라 그러고 엄마 아버지는 다 때를 봐갖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주는 게 기쁨이에요. 부모 없어서 못 주지. 자식들은 받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기쁨, 우리는 받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는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 얼마나 가득이 많이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땅에서 드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도 제가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하자. 그래서 선교하려면 공항이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공항에서 5분 거리 되는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인더스트리얼 지역에 있었는데 아이들을 캐나다까지 와서 이런 데 키울 수 없다. 하나님 좋은 공원이 있는 땅을 주십시오. 공원이 붙어있는 땅을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 우리 교회는 걸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에 있는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천 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위에서 기도하고 파킹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것도 긴 얘기인데 생략하면 제가 그 기도를 시작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땅을 하나 보고 들어갔는데 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장로님들 와서 보고 다 마음에 들고 전교인이 다 마음에 들어서 아무도 반대한 사람 없이 건축이 시작됐는데 거기 큰 공원이 있었어요. 100에이커 되는 공원인데 공원 주변에 집이 한 채도 없는 공원인데 저희 교회 땅이 경찰 본부 질 땅인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그 땅을 좀 싸게 사고 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공원이 크게 붙어 있으니까 야외에 딴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잔디 깎아주는 시 직원만 40명, 50명 열심히 우리 위해서 깎아주고 있고 축구장이 3개, 야구장이 2개, 테니스 코트가 4개, 아이스하키장 뭐 별게 다 있고 마음대로 우리가 즐기고 놀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파킹 나서 우리 자동차 한 2천 대 될 수가 있어요. 3천 명 수용하는 예배당 졌는데 예배당 진 곳도 제가 평양에서 만났던 평양 가기대 설계했던 팀들이 와서 져줬는데 정린 건축에 그분들이 인천공항 설계한 사람들인데 인천공항 설계한 분들이 캐나다에서는 최초로 한국 기술로 지어졌어요. 불편했지만 코드 다 번역하고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해나갔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딱 5분 거리. 우리는 공항에 선교 1년 내내 댕기는데 갔다 오면 공항에서 주차하는 주차장이 어딘지도 몰라요. 주차를 안 해요. 그냥 전화 한 통 걸면 도착하고 나가면 5분 거리니까 다시로 오면 되고,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니까 427, 407, 뭐 401 다 가까우니까 뭐 2시간, 1시간, 30분 거리에서도 다 올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기도를, 교회적인 기도가 더 놀랍게 들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잘 믿질 않았어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도. 교회는 합심한 기도를 하나님이 더 특별히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목적은 분명히 돼. 대상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기도의 태도는 간절히 빌더라. 이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뉴욕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제목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죄를 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죄책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죄가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죄책에 시달리고, 하나님은 나의 내 뒤만 미행하고 쫓아다니면서 죄를 지적하시는 형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또 죄를 짓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걸 철저하게 반복을 해야 돼요. 자백을. 그럴 때 죄는 우리 속에서 저항력을 상실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은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형벌까지도 다 면제해 주시는, 우리의 죄가대로 다 처리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고 어떻게 예배당에 뻗어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은 치유의 하나님인데, 힐링가시라는 말은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몸의 모든 질병도 성령으로 다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병이 다 고쳐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고쳐줄 수가 있어요. 환경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재앙과 어려움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저는 한국에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로 너무 고생들을 해요. 이 캘리포니아도 작년에 대한민국만한 땅덩어리가 막 불바다가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제 아들도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에 한 달 동안 햇빛을 못 봤대. 한 달 동안 하늘이 깜깜해갖고 연기로. 이 미국에 내려오는 재앙, 9.11이 다 뉴욕에 다 재앙들 아니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가정의 개인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각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금방 찾아오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떠나요. 안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급속히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종교 배우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금년에는 하나님 말씀 보며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한 목소리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